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은 유럽의 어느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교회 지붕에는 양 모양의 장식이 있다고 해요.
교회의 지붕에는 대부분 십자가를 세워두는데 양 모양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교회 처음 나오게 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렇게 높은 교회의 지붕에 왜 양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두었나요?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처음 그 교회를 지을 때였어요. 한 사람의 목수가 교회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목수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라고 소리 지르며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교회 건물 옆으로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양의 모양을 세운 건가요? 교회를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진 목수의 모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교회 지붕에서 떨어진 목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2, 3분쯤 시간이 지나니까 목수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목수의 손을 잡고 다행이라고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목수가 앉았던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수가 앉았던 자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목수가 일어났던 자리에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어 있었어요. 목수가 떨어질 때 어린 양의 몸 위로 떨어져서 어린 양이 목수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수의 생명을 구해준 양을 기념해서 양의 모양을 만들고 교회의 지붕 위에 십자가 대신 세우게 된 것이랍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성도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 어린 양이 사람을 구해주고 자신은 죽었군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 양 모양을 교회 지붕에 세운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어린 양의 모형을 볼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난답니다.
네, 저 어린 양은 목수의 생명을 한 번만 구해주었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또 다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앞에 들려드린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구약의 민수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또 습관처럼 불평, 불만을 말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습관이 되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한 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감사의 말보다 불평의 말이 입에 더 착착 잘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감사의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감사의 말 하기를 습관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누릴 수가 없지요.
공기부터도 감사의 조건이 될 거예요. 우주로 나가면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에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놋뱀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도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이 놋뱀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 놋뱀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줬고 또 예수님 사건의 예표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 사건 이전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므리바 사건이었죠. 그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나온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군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마음이 아팠겠네요.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니까 공주에게 얼른 다가가서 모세가 친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누나였죠.
미리암이 죽고 에더의 시간도 다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을 쏟아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놓은 불평의 내용은 늘 똑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불평을 하죠.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면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죠.
늘 똑같은 불평 불만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모세와 아론은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결국 물이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모두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을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허탈해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린 모습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했는데 이런 걸 보면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멀리서 눈으로만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닿을 수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선한 분이세요. 모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기억하고 계셨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저싸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덕분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죽기 전까지만 해도 눈으로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이 일은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우리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광야길을 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죠.
이 일 뒤에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모세는 누나 미리암에 이어서 형 아론까지 죽게 되었죠. 아마 무척 쓸쓸했을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다툰 적도 있었지만 친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모세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르마를 하나님의 도심으로 점령하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와중에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너무 멀리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는데 잠깐 길을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화를 내고 또 불만을 말하고 있었어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려 한다고 불평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좋아하며 즐겨먹는 식물이나 물이 없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하며 무시했어요. 그 말의 원래 뜻은 하찮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하찮은 식물인 만나는 자신들을 40여 년간 보고 살린 기적의 음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불평, 불만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최선의 자리에 있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자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또 우리가 계획한 일이 이처럼 어긋나는 경우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주려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어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물렸을 때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서식하는 독을 품은 뱀으로 오늘날에도 있는 뱀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즉각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노스로 만든 놋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놋뱀을 향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눈을 구리로 향하는 순간 즉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는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수고 더 이상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 나온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두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 나온 누우 수단이라는 단어는 놋조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용했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처럼 섬겼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뱀에 물린 그들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놋뱀은 단지 통로일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치유해 주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로 사용된 놋뱀에만 집중했던 것이 안타깝네요.
저는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놋뱀을 놋조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부숴버리는 게 보통 믿음과 배짱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윗처럼 아주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이 놋뱀 사건을 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두려워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불뱀은 살아있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불뱀은 사람들을 물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사람의 죄악을 뒤집어 쓴 채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고 죄에 속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부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었고 그 이후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 되었어요. 그 문지방을 넘게 되면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멋지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그리고 또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사매님 미소사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그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나요? 지금 남조선에서?
아니요. 저는.
아니고. 네. 아니고.
네. 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북조선에 살면서 또 남조선 지금 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참 사랑을 이거는 너무 기억에 남는 사랑을 받았다. 좀 이렇게 크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씩만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 아버지가 딸 바쁘셨구나.
네, 진짜 아. 제가 막둥이여서 엄청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몇 형제 중에?
사남매 중에 아, 막둥이였거든요. 근데 또 늦둥이였어요.
아유,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래서 항상 네. 저를 업고 다니고 어디를 가시든 데리고 다니고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 돌아올 땐 항상 저의 선물을 꼭 챙겨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너무 좋았겠다. 네.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아, 네. 저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게 예뻐하셨어요. 어머니도 분명히 예뻐하셨지만. 네.
그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 이쁘대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저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언니가 좀 두 명이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 명이나 되다 보니까 네, 세 명을 같이 약간 네, 공평하게 안아주던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떨까 잠깐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미소자매님, 이현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히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이네요.
10계명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기본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본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기본인 것인데 기본이어서 서울하게 여기기 쉬운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었어요. 그런데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란 거네요.
쉽게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요. 비수사매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5계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다른 계명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5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5계명은 그 명령과 함께 그 명령 이행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에서 잘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말로 유게네타이라고 해서요.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함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만사가 물 흐르듯이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군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언자매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맞아요. 생명이 길리라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욤 아라크라고 해서 욤. 욤은 하루, 낮, 빛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길다, 낮이 길다. 그래서 빛의 시간이 길다. 그래서 빛의 시간이 길어서 반대로 어둠의 시간이 짧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전부 다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공경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공경이라는 건 겸손히 섬긴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공경은 겸손히 섬긴다라는 뜻이 맞아요. 이스라엘 말로 또 카바드라고 해서요. 이 단어는요. 무게를 타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겸손히 받들어 존중해라. 이게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주네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이 미수 자매님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시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길을 내어 따라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들로 가득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침 일찍이 아니라 아주아주 늦게 민기적거리면서 끝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아주 하기 싫어서 별생 난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3일길을 가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으로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명하신 산이 보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3일이나 걸리는 먼 길이 아니라 짧은 길로 인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예언자매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는 내 아이와 예배하고 올 테니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만 갔잖아요.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겁니다.
아이고, 이삭도 길을 가다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네요.
맞아요.
돼지나 소도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이삭이 너무 두려웠겠어요.
맞아요. 이삭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잘
알았을 것이는 거예요. 3일 길을 왔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함을 감지한 거죠.
이삭이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다다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잖아요. 이삭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던 나이가 100세였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이때 16살에서 18살 청소년 나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뭐 고급 중학교에 다닐 나이 정도인데요. 이 나이 때 아시죠? 남자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16세에서 118세인데요. 116세이면 힘이 하나도 없는 나이가 아닐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팔씨름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힘겨루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들 이삭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묶인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도망가려고 했더라도 달리기를 한다면 또 얼마나 빠른 나이인 줄 아세요? 16살이.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 종합해볼 때 이삭은 그 번제단에 자신이 직접 올라간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듣고 도망가려 했다면 수백 번도 더 도망갈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결박하려 할 때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뿌리치려 했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들 이삭의 순종이 함께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와,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시네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이 모리아산은요, 2000년 훗날에 예수님이 오르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가는 것은요, 이 3일길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랐는데 이 모리아산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인 것입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간 그 나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요.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던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군요.
정말 그렇네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삶과 하실 일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셨는데요.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였습니다.
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네요.
너무나도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언자매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줄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중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공경하셨으니, 죽기까지 겸손히 섬기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공경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장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길을 내신 대로, 우리 본이 되신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영원한 구원의 일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자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뭐든 부모님들이라면 자신의 자녀를 아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감동하시는 거죠.
네.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상황에 처했을 때,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과연 저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아,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은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죠. 네.
근데 정말 가끔씩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맞아요.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아, 정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고요. 항상 좀 더 진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예언자매님 얘기대로 너무 우리가 잘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를 아껴주시고 그러니까는요. 너무 가볍게 것들을 저희가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계명이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정말 장수의 복,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붓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서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미수자매 예언자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구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보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배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